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는 소막의 기록을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 집에서 환자들을 고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치유사역을 계속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약 역사를 다 포함해서 이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일이 없었습니다. 가브나움 동네 그 근처 전체 갈릴리 전체 사람들이 다 와서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귀신들이 다 내쫓기고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마가가 두 가지 치유 사건을 이렇게 특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나병 환자의 치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중풍병자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치유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켰느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런대로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치유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 어둠의 세력이 늘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 났고 귀신 쫓겨나고 하나님이 좋은 말씀 듣고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이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굉장히 이를테면 센세이셔널한 사역의 현혹에 대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이니까 다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을 거기에 맞대서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말씀이 강론되는 곳에서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마가 저자는 마가복음 맨 처음부터 이 사실을 언급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저버리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극복을 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때 예수님께 이를테면 완패를 당했죠. 하나도 먹혀 들어간 게 없었으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대항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리턴 매치를 요구해요. 한번 졌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손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사탄의 계략들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 스토리 속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죠.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물론 승리하셨지만 1라운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사탄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획기적인 이벤트에서 그것을 방해하게 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 지금 당신은 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 지금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왕국이 이를테면은 찌름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사탄의 마수에 잡힌 죄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빛의 나라로 옮기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회일 때문에 영업이 안 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만일 자기 손에 잡혀 있는 그 죄인들의 영혼이 없다면 사탄은 아무 볼일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공작을 하고 귀신들을 파송을 해요. 사탄도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불탄한 소명감을 가지고 명렬하게 활동합니다. 오늘 본문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서 사탄이 어떤 방법을 또 썼냐면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분들이 뭐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뭐 자기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인 곳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간첩처럼 들어간 거예요. 서기관이라 그러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당시에 그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이렇게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은 회당에 회당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딱 듣고서 죄를 용서한다니. 일개 인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인에 대한 그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는 그 구약에 의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의 명령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이 내다보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에는 여러 부분의 사건들이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것이 다 십자가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대제사장들 뭐 이런 서기관들 뭐 이런 바리새인들 뭐 각종 장로들 이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소위 말하면 산헤드린 그 공회 공회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그 이스라엘 공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판정을 받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뭐 온다는 온 것은 이제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 받을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의 그 언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짙은 암시예요. 이미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 그 대표가 자기의 사역 초기에 이런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사역을 한 사람 없습니다. 저자인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극심한 그 반대 세력들의 그 위협을 받는다는 사건을 점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상당 부분이 십자가에 대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제 앞부분 조금 지나면 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셔서 달리시는 이야기, 그 후에 일어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에 가서 매달리실 그 메시아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중풍병자의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됐냐면은 레이를 부르시죠. 레이는 그 세리였습니다.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근데 레이를 부르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 사람 완전 죄인이구나. 죄인, 그러니까 당시에 그 죄인으로 취급한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그들의 식사 대접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은 절대로 그런 사람 상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고 비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고 우리들도 다 금식한다. 뭐 바리새인들이 1회에 2번씩 금식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왜 살지 않고 전혀 금식과 같은 거는 거룩한 행위마저 하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문제 나오잖아요. 안식일날 그 길 가면서 그 이삭을 훑어서 먹었잖아요. 이분들은 항상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3장에 가면 이제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또 안식일날에 해서는 안 된 일을 또 했다 하고 또 하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주 클리어하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야 돼.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지금 가시는 중이라.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대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시고 축제하시는 것을 놓고 비난하기를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바알 세부는 그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뭐라냐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사탄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클로즈업 세죠. 갈수록 이렇게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혼의 사슴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스토리가 3장까지 계속이 되고 3장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씨의 비유는 지금까지 이런 복음에 대한 환영,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는 그런 그 리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배격하는 리젝션이 있잖아요. 그런 문맥 속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그 부분에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복음에 대한 환영과 반대의 배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데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뭐 사후에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만 이를테면 똑 떼어가지고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됐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믿게 합니다. 그 자체가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방법을 쓰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까지 가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점인 십자가에까지 인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과연 그분은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예수를 보내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이런 섭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돼서 진행이 돼서 그래서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길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방법, 그 저자들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힘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영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술이 된 건데 그런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신경을 안 써버린다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렇게 돌보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절박한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고 하지만은 그 깊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심도 깊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나에게 넘쳐 흐르고 하나님 된 구원과 찬송의 이유가 나에게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열이 언제나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과정과 어떤 진로를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해서 알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피상적이 되면은 구원의 경위와 하나님께 대한 찬탄과 감사가 나에게 날마다 우러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성경을 강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 힘대성과 예수님의 위대성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이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알면 알수록 나의 개인적인 확신도 더 굳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나 개인이 느끼는 구원의 그런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제한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회 다니고 크리스천 라이프를 더욱더 성숙하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서 아버지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가난한 자를 만나시고 고통받는 그런 세상에서 그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히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다 그러셨는데 그런 것이 어떤 프로그램에 짜여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날마다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메시지를 뭐 주시기 위해서 뭐 논문을 발표하거나 무슨 뭐 세미나를 열거나 뭐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처부시게 해서 뭐 상황실에서 특별한 전략을 세운다든지 그런 일 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그날 그날에 필요한 일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행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새로운 상황이 그랬더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성령의 인도와 조명으로 그 새로운 상황을 대처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뭐 요즘처럼 뭐 홍보를 한다든지 뭐 광고 낸다든지 인위적인 노력으로 뭐 여기저기 아이디어를 빌려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도 그래야 하겠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돼야 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뭐 정치적인 인물들 가서 만나고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접촉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사람 직분 주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 하시고 뭐 하는 날 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구하시지도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보려는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일이 잘 안 돼 보세요. 그게 이렇게 쉬운가. 그래서 편법을 쓰게 되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에너지와 재원을 사용하고 교회 몸집을 키우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냄새는 나게 돼 있어요. 한동안 덮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 김치통 그거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뭐 이렇게 뭐 잘 포장을 하고 해도 그 냄새가 나잖아요. 열면 나죠. 나게 돼 있어요. 뚜껑은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교회가 뭐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수행을 해야죠. 물론 필요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다 말로 가져가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밀고 나가시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셔서 자신의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내려놓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표가 뭐냐 하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예수님은 이런 자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세워야 돼요. 내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My Kingdom, My Way, My Plan, 나의 어떤 Ability, 내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사람의 뜻과 지혜와 자원으로 이룩하는 그 나라들은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의 나라든 인간 왕국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나병 환자의 경우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했죠. 나가서 막 예수님 이름 전하고 뭐 자기 병 나은 거 간증하고 막 예수님 선전하고 그랬어요. 뭐가 나빠요 그게?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발을 묶고 놓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겉으로 보고 거기 빠져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즐겁게 하는 일이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체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 선전하고 그분의 능력을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을 무시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희생적이고 성공적이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그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수고만 잔뜩 하고서 하나님부터 칭찬을 못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교훈이죠. 중풍병자의 경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번에 세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신성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뭐 30년 동안 뭐 계실 필요도, 이 세상에 뭐 3년 반 뭐 사역하실 필요도 없죠. 그냥 하루에 다 끝내실 수 있잖아요. 뭐 여기 안 오셔도 되죠,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자세한 인도를 받음으로써 이룩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잖아요. 신성노동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금방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서 자꾸만 예수님의 신성에다 연결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신성을 사용하셔서 일을 안 하셨다니까요. 인간으로 오셔서의 성육신, 성육이라고 육으로 오셨다니까요. 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의 대속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비상적인 관찰인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즉시 아신 것은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 그 자체가 뭐 없어진 건 아니죠. 여기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럼 여자가 시집을 갔다고 해서 여자가 안 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죠. 예수님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그 신성의 본성이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신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도모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이걸 다 배우시고 뭐 때로는 통곡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뭐 또 누가 보기 좀 키가 자랐다 그러고 지식이 늘었다 그러고 경험이 쌓였다는 얘기죠.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과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 다 알지 못하셨어요. 어렸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 뭐 서기관이니 제사장이니 뭐 장로들이니 이런 사람들하고 질문도 하시고 또 자기 뜻을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고 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셨어요. 예,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물으시지 않았어요? 뭐 아신다면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겠어. 사회가 하실 때 정보를 위해서 환자에게 물었어요. 그 환자된 부모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날짜를 모르셨어요. 왜요? 신성을 입고서 그 신성대로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꽃 같은 사람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림 날짜를 모르셔서 재림하시는 분은 아십죠. 인간도 계실 때는 그 날짜를 모르셨어요. 근데 그건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니까 예측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신적인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본성의 바닥이 얼마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셨다는 뜻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은 기적에 의존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은 신뢰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0절을 보실까요?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죠. 이 구절도 하나님의 전지 다 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증거 본문으로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The Reformation Study Bible라는 그 미니저석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정성주의,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그 집필한 걸 압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더라고. 오직 하나님만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근원과 신성을 인정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근원과 신성을 인정. 이것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일자를 모르신다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다면 본절을 문자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문맥을 살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면서 박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근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그들을 만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해졌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께 묻고 싶어 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뭔지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 자기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구나. 장래일을 이해를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보살핌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자기 어떤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철도 아닌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시를 쓸 망정 4천명 5천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세우시려고 했다면은 뭐 30년 동안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도 신성에 의존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실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았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그러면 내가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되 이를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와 근거로 삼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에 의존했다고 보면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약화가 되어버리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다는 그것보다도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에 의존해서 결국은 승리하셨다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성을 입고서 인간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순종을 하고 성령의 지시와 조명 아래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말의 의미가 살아나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유혹을 받고 할 일도 없는 것이죠. 순종하심으로서 모범이 되시고 대속죄가 되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성전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존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창출해내시는 새로운 상황과 그런 새로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사면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처음부터 광고하신 게 전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우연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그 방에 지붕을 뚫고 환자가 들것이 달려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면 선포하시고 중풍병자의 치유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양면적으로 일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하고 그들의 악감이 더 우러나게 하고 짙어지게 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확실하게 가게 하시고 다른 한면으로는 일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소재가 있게 하시더라. 알죠? 그것이 계획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뭐 거창한 신앙 논문을 뭐 집필한다든지 뭐 어디 뭐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뭐 성전의 제사장들 뭐 율법 대가들의 뭐 추천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 일체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놀랍게도 비의도적인 상황에서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세밀한 계획이나 우리들의 어떤 자원이나 근데 의존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시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작은 방에서 이런 물을 한 중풍병자에게 선포된 죄의 용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서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의 그 계획이 성취됩니다. 우연처럼 보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도 인위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를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섭리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지를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